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좀 길지만은요, 열왕기하 4장 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개아시를 위한 복음 두 번째 시간 젊은 개아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개아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개아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때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꼽게 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중략하고요.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다음주까지 걸쳐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게하시를 위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따지면요, 지난주는 중년의 게하시, 이번주는 젊은 게하시, 다음주일에는 노년의 게하시 이렇게 갈 겁니다. 지난주간에 오랫동안 엘리사와 같이 사역했던 게하시입니다. 연륜도 있는 중년입니다. 알만큼 알만한 입장에 있던 사람이 무엇에 씌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고 자기의 범위도 아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월권적인 일을 그렇게 왜 했을까? 나만을 쫓아가서 몇 푼 얻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개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교만해져서 월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해졌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젊은 게하시에서 찾습니다. 첫사랑,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선이 넘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론이 그 사람의 맨 마지막에 인격의 결론은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모판입니다. 자식을 키워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 여러분 자식에게 투자하시고 빈껍데기 남으시면은 헛수고입니다.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비단 여인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키우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 나의 인격인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알면은 겸손 안 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너무 문제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면은 겸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게하시가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현장을 가봅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덤이라 그냥.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모든 은혜는 예수로 종결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은요, 나는 덤이라는 것, 여분이라는 것, 짜투리라는 것, 덤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꼭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정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이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은혜의 시작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는구나. 남녀가 유별한 문화적 배경에서 읽어보시면요, 게하시의 역할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역할은요, 스넴 그 부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방자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제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뺐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대화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두 사람이 게하시 없이도요 잘만 대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게하시라는 존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지장이 없는 존재가 그게 게하시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어떤 분이 수십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디오 방송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옵니다. 받고 오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나는 지금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양이, 태양이 이렇게 짱짱할 수가 있고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 수가 있는지, 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선고를 받아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거 없는 거,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웃음소리, 차가 지나가는 이런 소리들이 나랑 아무런 관계 없이도 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릴 때인데 라디오를 버스에서 할 수 없이 듣잖아요. 듣는데 제 마음에 그냥 확 와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덤으로 그렇게 주어진 존재, 없어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은혜의 원점입니다.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요,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잡혀지는 몸의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뻣뻣해지는 목에 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가진 듯이, 또 나보다 좀 모자란 듯이, 또는 못한 듯이, 이민의 연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이는 자들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 비스듬하게 낮게 보려는 마음의 각도가 생깁니다. 없어도 되는 나를, 개아시 같은 나를 풀어, 엘리사가 꼭 시켜가지고 풀어 끼워줬던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자기 체험입니다. 은혜는 자기가 체험해야 그게 자기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게하시가 수넴 부인을 인사할 때에 거기 밑에 읽어보시면요, 그냥 인사하러 가서 이렇게 시켜요. 엘리사가 좀 멀리서 온다, 네가 가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반가워가지고요. 왜 그렇게 반가웠을까요?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게하시에게 있어서는요, 이 여자가 굉장히 반가운 여자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수넴 부인이, 아무튼 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처럼 무슨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은 식사 대접하다가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쉬고 갈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다락 위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다락방을 만듭니다. 원조 다락방이에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저 테이블 놓고 뭐 이렇게 베개 놓고 잠시 쉬고 가도록.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불러가지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은 뭐 그래도 제가 좀 백이 있으니까 말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소박해요. 나는 여기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엘리사의 마음이 그래도,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잘 불러가지고 니는 의견이 뭐 하겠느냐 하니까 게하시가, 아, 이 원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아는데 게하시가, 아, 이 집에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애가 필요합니다. 게하시는요, 그 아이디어 하나 줘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애 없는 집에 가가지고요, 이 집에 애가 있으면 참 좋겠네라고 그 아이디어 가지는 것과, 그 다음 해에 애가 태어나게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이 두 가지는 말도 안 되는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태어난 아기는 제가 잘은 몰라도 게하시가, 이게 누가 아이디어를 주었죠? 요즘 같으면 특허 내는 겁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줬던 거, 게하시는 그저 자기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 아이디어 했다는, 제안만 했다는 거 가지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생색을 참 많이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한 것 마냥 대우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뒤에도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때라도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 줘가지고 그 위에 얹어 놓아라 그럽니다. 꿈쩍도 안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 이야기는 다 빼버려도요, 게하시 빼버려도 전체 이야기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게하시의 지팡이의 이야기를 넣어서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을 역사한 이 역사의 준비와 예비 단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여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조그만 거 하나 맡겨주신 거, 주보 하나를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주는 거. 지금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영어 예배 드릴 때에 애기 봐줄 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줘도, 그 자리 그냥 계셔만 주더라도 되는 그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 써주셔가지고 영어 예배가 1년 동안에 왔을 때에 애기 엄마들이 와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사역, 안 해도 되는 것, 또는 여러분이 볼 때에 별로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 게하시의 무력한 실패, 여러분의 좌절되었던 이런저런 살아오면서 별로 효과 없었던 것들, 그것들이 주님의 부활 사역을 위한 준비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모든 은혜 체험의 종결자는 예수입니다. 미완성 교향곡의 가치는요, 저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이름 붙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돌의 민민미가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가치는 슈베르트라는 그 유명한 작곡가의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미완성 교향곡 같이 덜 떨어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게하시처럼 가다가 말았던 것, 지팡이 하나 놓아도 별로 효과도 없었던 것, 그것은요, 완성자가 슈베르트보다 더 완성자이신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수고의 완성자고 종결자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구약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명절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럽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 이거는 나의 자랑거리,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는 이민 와서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죽었을 때에 무엇이 여러분을 버팁니까? 생로병사로 생긴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그 108번뇌를 부처님은 해탈을 제시했지만은 해탈 한번 하기 위해서는 억겁의 세월이 지나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는 억겁이라는 것이 잠자리 날개보다 더 야들야들한 그런 옷을 입은 선녀가 태산 같은 바위를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태산 같은 바위가 다 없어져가지고 될 때 그게 억겁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전 인류의 사망을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돌처럼 산 송장에 살아있는 자기의 입, 눈, 얼굴, 몸, 손을 갖다 대고는요, 포개어 엎드리기를 따뜻한 돌, 그 기운이 돌아오기까지 그 역사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이것이 엘리사가 했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부활의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좌절이 되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회개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소속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부활의 역사로 그분이 완성해 주셨나 그것을 보셔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합이 없이 그냥 내 혼자 회개는요 이거는 좀 있으면 끔 떨어진 뭐가 됩니다. 이상한 괴물처럼 이상한 몰골처럼 아주 바리새인적인 그런 야비하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정리하시고 생명의 완성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 죽은 몸 대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성공이 가정의 성공이고 가정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 모든 은혜의 체험은 그 자리는 내 모든 좌절의 체험은 내 모든 도저히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도저히 흔들어지지 않고 도저히 절망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죽은 자리를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죽은 몸 자리에다가 당신의 몸을 송장을 그대로 갖다 대고 너의 죽은 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 사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는 생명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이옵시다. 쓸데없이 죽는 것이 아니옵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은혜의 체험은 그것을 위해서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미련을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에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실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그분의 보시는 그 모습이 Christ the Victor, 예수 승리자,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 나의 부서진 가정의 모습, 나의 부서진 인격의 모습, 나의 부서진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영광의 광채로 세워주시겠다는 그것이 성화의 마지막 결론이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현재에 지독하게 치열하게 정말로 순교적인 각오로 현실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운전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하시든지 교회 오시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놓지 마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성찬식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